오늘 하박국서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은 시기오노시라는 장르의 수금을 통해서 연주한 기도 겸 노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아시는 대로 히브리 음악은 느릿느릿하고 저음으로 이렇게 일방적인 패턴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노래는 빠른 비트의 장르로 음악을 사용했을까? 그렇다면 이 노래는 분명 어떤 즐겁고 기쁜 소식이 있을 텐데, 물론 희망에 담긴 소식이 있지만 그 앞 전반에 걸친 모든 내용은 재난과 재앙을 소개하는 내용이에요. 이게 뒤섞여 있어요. 자, 우리는 오늘 그 마지막 부분을 보면서 이 속에 하박국 선지자가 정말 마음이 터지도록 노래하고 싶었던 그 내용은 뭘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6절을 좀 볼까요? 본문. 내가 들었으므로 이제 송로에 서서 하나님 말씀 좀 해주십시오 했을 때 하나님이 하박국에게 뭔가를 보여주시고 들려주셨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창자가 흔들리고 입술이 파르르 떨릴 정도로 어떤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어떤 소식일까? 구체적인 내용이 다음에 등장을 하는데,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이 무리는 가장 흉폭스러운 바벨론 군대를 얘기합니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환난 날을 내가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왔으며 내 몸은 내 처소에서 떨리는도다. 어느 정도 지금 두려움에 묶여있는 상태인지 아시겠죠? 맞습니다. 이 그림을 선지자가 송로에 서서 하나님께로부터 보고 듣고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을 좀 보십시오. 17절.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아주 유명한 고백이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뭐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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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다가 무려 대여섯 번 등장을 합니다.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이게 앞뒤가 좀 안 맞죠? 이런 내용일까요? 그냥 어떤 재난이 와도 나는 하나님 한 분 있으면 넉넉히 극복해낼 수 있다. 뭐 그런 그 신앙의 기계를 고백하는 자기 신앙의 표현일까요? 어쨌든 앞뒤가 좀 쏙 맞질 않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문자나 문장으로는 쓰여 있지 않은 이 사이에 어떤 함수관계를 살펴야 됩니다. 지금 사실 나라의 상황으로는,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가 본 그림으로만 놓고 보면 아무 희망과 소망을 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제 이제 아는 분 중에 캐나다에서 목회를 하는 후배 격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이 목사님은 이제 막내를 좀 늦게 낳았습니다. 사내 아이인데, 이 아이가 낳자마자 얼마 안 있다가 아주 심한 병에 걸려요. 어떤 병인가 하면 아토피 피부병이라는 병에 걸려요. 근데 어느 정도 심하고 심각한가 하면, 지금까지 발표된 아토피 피부병 사례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심한 피부병을 앓게 되는데, 정도가 이 정도입니다. 이 머리 속서부터 발끝까지 어린아이 이 몸에 성한대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심한 아토피가 전신을 덮는 거예요. 근데 아토피가 단순히 그렇게 피부에 병이 발생했다는 것으로 괴로운 게 아니라, 얘가 밤에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가려워서. 조금만 엄마가, 아빠가 한눈을 팔면 금방 피투성이가 되는 거예요. 긁어서.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어디 차라리 부러지거나 어디 맞아서 아프면 진통제라도 있는데 이 가려운 건 그보다 더 심한 괴로움이라는 거예요. 밤새 긁어서 이 부부는 거의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들어본 적이 없답니다. 교대로 이 아이를 살펴야 되기 때문에 그나마 이 아이가 좀 잔등이 없고 흔들어주면 잠깐 잠이 드는 정도 안정이 되고, 안 그러면 긁어서 피투성이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해, 두 해, 3년이 넘어갑니다. 모든 좋다는 약은 다 써봐도 치료법을 다 동원해도 낫질 않아요. 그 어린아이가 그 고통을 안고인지 아이는 같이 성장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로 7년 만에 완치가 돼요. 7년 만에. 그러면서 이분이 그 겪었던 아이와 함께 당했던 고통을 얘기하는데, 정말 힘든 거는 아이가 괴로움을 당하는 걸 지켜보는 것도 힘들지만 아버지로서, 아빠로서 이 아이에게 소망을 얘기해 줄 수 없을 때만큼 힘든 게 없었다. 너 이제 조금만 있으면 괜찮아질 거야. 나아질 거야. 이 약 먹으면 안 됐어. 조금만 참자. 이 소망을 말해 줄 수 없을 때 아버지로서 그것만큼 힘들고 괴로운 게 없었다는 거죠. 저도 이제 비슷한 경험을 한 2년 가까이 했어요. 저는 이제 어릴 때가 아니고 40이 넘어서, 제가 40이 넘었어요. 40이 넘어서 가려움증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아토피 같은 피부병은 아닌데 온몸이 가려운 거예요. 잠을 못 자요. 그냥 자다가 후딱 나와서 소파에 앉아가지고 그냥 긁는 거예요. 미치는 거죠. 근데 어른은 절제라도 하잖아요. 이러면 안 된다. 견뎌야 된다. 근데 아이는 그걸 못하는 거죠. 근데 그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를 향해서 부모가 희망과 소망을 말해줄 수 없을 때만큼 힘든 게 없더라는 거죠. 지금 하박국 선지자는 사실 맞닥뜨린 상황만 놓고 볼 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하나님이 하박국 선지자에게 보여준 그림은 어느 백성 하나를 붙들고 희망을 말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가 갑자기 가슴 벅찬 노래로 그 재난을 덮어넘는, 뛰어넘는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그럼 도대체 그가 앞서 보았던 재난의 그림과 그가 여기 지금 결론 겸 하나님을 향하여 터져내는 이 찬송 사이에 뭐가 있었을까? 뭐가 있었을까? 근데 성경에는 다행히도 이런 정확한 패턴의 사례가 몇 군데 감춰져 있어요. 구약의 예를 들어보면 한나가 그랬습니다. 시집을 갔는데 아이가 없어요. 히브리인들에게 시집을 갔는데 여자가 아이가 없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예요. 하나님께 끊어졌거나 저주를 받았거나. 이것이 히브리인들이 갖고 있었던 당시 생명관이었어요. 그러니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슬펐겠습니까? 제사장이 묻는 질문에도 그렇게 대답을 하죠.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그 슬픔을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독대합니다. 어느 정도 기도했는가 하면 자기의 전 운명을 걸고 심히 통곡했다 그랬어요. 그러다가 한나의 기도가, 그 슬픔의 기도가, 그 애가의 노래가 찬미로 바뀝니다. 갑자기 그 유명한 한나의 노래예요. 근데 그 한나의 노래가 정확하게 시작으로 넘어가면 마리아의 노래 속에서 똑같은 고백이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예표적 그림이에요. 한나는 개인의 슬픔을 가지고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어떻게 바뀌죠? 하나님, 그 아들 주시면 하나님을 위해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나실 인으로 이 아들을 드리겠습니다. 기도가 바뀌어요. 여기에 뭔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아픔을 본 거예요. 한나는 너도 자식 하나 없으니까 마음이 힘들고 사는 게 아니지? 얘야, 내가 그렇단다? 이 말씀이 끊어진 사사시대 말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는 이 깜깜한 세상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 하나 정확하게 전달할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없단다 라고 한나에게 가르쳐 준 거예요. 그걸 기도하다가 한나가 하나님과 가슴이 통해버렸어요. 심정이 통했다 그러죠. 그 기도가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는 노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자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볼까요?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일단 여기까지만 먼저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이 장소는 빌립보 감옥입니다. 아시는 대로 바울은 원래 아시아로 행로를 틀어서 복음을 잘 전하고 일도 잘 되고 있었어요. 그러던 사도 바울에게 성령님이 강권적인 역사로 두 번씩이나 거푸 나타나셔서 그의 행로를 바꿔버립니다. 마게도니아로. 여기가 마게도니아예요. 그 마게도니아 첫성 빌립보에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다가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고쳐주고 고발을 당해요. 주인이 이익이 끊어진 걸 알고 선동을 해서 이 궤변을 늘어놓는 사람을 이 빌립보는 리틀 로마라고 불리울 정도로 로마의 기강과 로마의 질서와 로마의 철학이 잘 녹아진 도시입니다. 혼란을 용납하지 않는 도시예요. 그래서 그는 관원들에게 붙잡힙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매를 맞아요. 여러분, 이 사람이 물리적인 그 신체적 가격을 입으면 모든 정서가 함께 무너져요. 그래서 사람은 물리적으로 폭력을 쓰거나 때리는 게 아니에요. 그걸 하루 종일 매질을 당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본 대로 양발을 벌려서 길다란 막대기 양 끝에 구멍을 뚫어서 착고를 채워놔요. 그리고 일반 감옥이 아닌 사형수들이 중형받은 사람들이 가두어지는 지하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그런데 오늘 25절을 한번 볼까요? 16장 25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됐더라.
네, 25절에 보시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뭐 했다고 돼 있죠? 기도했다고 돼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가 뭘로 바뀝니까? 찬송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그 기도와 찬송을 온 죄수들이 듣더라. 여기 듣더라라는 말은, 이 말은 성경에 딱 여기만 등장을 합니다. 듣더라. 자, 이제 자막을 좀 치워도 되겠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이입을 시켜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너 같으면 무슨 기도했겠냐? 답이 딱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기도했을 것 같아요. 100% 하나님, 거 봐요. 내가 언제 여기 온다 그랬습니까? 내가 아시아 쪽으로 일 잘하고 있었는데, 일도 잘 되고 있었는데 왜 고집혀가지고 갑자기 내 인생을 방향을 틀더니 순풍은 고사하고 매질이 뭡니까? 내가 여기 유람 왔습니까? 관광 왔습니까? 이 기도 안 했을까요? 그러다가 이 고난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바울이 자기의 짧았던 다메섹 언덕에 붙들린 이후의 여정을 돌아보게 됐겠죠. 이게 뭘까? 서서히 희미한 그림이 드러나는데, 자, 루스드라에서 제일 먼저 디모데를 만납니다. 디모데는 혼혈일이면서 이중언어가 가능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커플이 바뀌죠. 바나바하고 대판 싸웁니다. 마가 때문에. 데려가자, 못 데려간다. 그럼 우린 여기서 이 정도에서 끝나는 게 낫겠다. 그래서 바나바하고 끝내요. 그리고 바울은 누구와 짝을 맞추냐 하면 신라라는 인물과 짝을 맞춥니다. 바울과 신라. 오늘 여기 등장하죠? 신라는 로마 사람이에요. 혼혈인 그리고 로마 사람. 그리고 방향이 지금 어디로 하나님이 틀었죠? 유럽 쪽으로 튼 겁니다. 그리고 이 빌립보는 리틀 로마라고 불리울 정도로 원래는 이 도시가 야만의 도시입니다. 로마가 질서를 잡기 위해서 퇴역 장성들과 군인들을 대거 이주시켜서 이 도시를 압축된 로마로 만들어 놓습니다. 군인들이 그런 거 잘하잖아요. 밀어붙이고 판가리하고 하는 거 잘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느닷없이 도착한 사도 바울은 매질 속에 감옥에 던져져 있어요. 기도하다가 바울이 내가 풀려나느냐 안 풀려나느냐, 매질을 당하느냐 편안히 가느냐, 이 지역적인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통치와 역사와 손길을 본 거예요. 그렇구나. 나의 고난과 나의 환난과 나의 눈물과 나의 매질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이 구원의 복음이 이방의 중심이었던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었구나. 이 불붙여진 복음이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었구나. 이 하나님의 경영에 눈이 떠지고 열어지는 순간 그는 감당할 수 없는 벅찬 영혼으로 노래를 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만약에 우리 일반적인 상상처럼 사도 바울이 그냥 풀려나는 게 기도 제목이었다면 그 후에 옥문이 열렸어요, 안 열렸어요? 열렸습니다. 터가 움직이고 사슬이 풀어지고 옥문이 열렸어요. 근데 바울이 그때 도망 나갔나요? 아닙니다.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모시고 나가라 그랬어요. 너희들의 잘못을 직고하고 나를 모시고 나가라. 그때 도망가지 않았어요. 바울은 알았어요. 아, 내가 편하게 살고 가난하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었구나. 나의 매질과 환난과 눈물과 고난을 통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경영하시는 손길에 의해 로마로 향하고 있구나. 이 하나님의 경영에 눈이 열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칠흑 같은 감옥에서 그 눈물의 기도가 눈물의 찬양으로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 왜 옥토가 흔들리고 사슬이 풀어지고 감옥문이 열렸을까요? 그것은 장차 땅끝을 향하여 구원받을 백성들에게 선포될 복음을 통해서 자유함을 얻게 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이루어질 결과를 사도 바울에게 미리 보여주는 겁니다. 너의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온 땅의 백성들이 이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 궁극적 구원의 하나님의 경영을 그가 보는 순간 이해할 수 없었던 매질, 아픔, 굶주림, 헐벗음, 이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경영에 대한 경탄과 노래를 멈출 수가 없었던 겁니다. 오늘 하박국이 일치하게 그걸 본 거예요. 무화과나무에 소출이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니 이 메시아의 비전을 통해서 넘고 넘는 역사 속에 하나님이 구원하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 그 그림을, 그 어마어마한 영적인 장관을 그가 소망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처참했던 두려움은 변하여 찬양으로 바뀌는 거예요. 흥분되는 찬양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오늘 하박국 선지자가 여기서 집어들었던 승리의 궁극적 깃발이었어요. 저는 그 지난 월요일 날 그 한 2박 3일로 잠깐 공적인 일로 CBS에서 주최하는 그 무슨 대장정에 좀 강사로 들어가 있어서 일본 나가사키를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동해 선교에 동참을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혹시 나가사키 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뭐예요? 짬뽕. 네, 그럴 줄 알았어요. 짬뽕 먹어봤는데 한국 짬뽕이 최고입니다. 또 나가사키 하면 유명한 게 뭐예요? 히로시마와 함께 원폭이 투하됐던 현장입니다. 어마어마한 끔찍한 역사의 기록을 갖고 있는 현장이에요. 그때 그 처참함을 잘 보관해 놨더라고요. 일본 사람들답게. 그리고 또 유명한 게 뭘까요? 나가사키 하면 순교지입니다. 우리나라도 복음 초기에 순교자가 많았지만 일본도 훨씬 우리보다 복음을 먼저 받은 나라예요. 특별히 나가사키에 많은 순교자가 났어요. 나가사키의 그 무사들이, 막부들이 엄청난 그리스도교를 믿는 사람들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였어요. 두 군데가 기억이 납니다. 두 군데가. 그 첫째 현장은 26명이 숨진 무덤인데, 이상하게 같은 사람들이고 같은 이름인데 무덤이 두 군데더라고요. 예를 들면 한 군데는 청파동에 있고 또 한 군데는 저 강남 쪽에 뭐 반포에 있고, 이런 식으로 무덤이 이렇게 두 개가 떨어져 있어요. 이들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했는지 귀를 자르고 코를 베서 거리로 끌고 다녔대요.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그런데 왜 무덤이 두 개인가? 그 안내하시는 윤호하라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데 막 가슴이 미어지더라고요. 지금 여기 구경하시는 데는 머리가 묻혀 있고 저쪽에는 몸이 묻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목을 잘라서 이 예수쟁이들이 평소에는 부활을 한다고 자꾸 떠들었으니까 이 부활하면 큰일 난다. 그 부활을 믿었던 거예요. 응? 희한하죠? 그래서 부활할까 봐 몸을 찢어놓은 겁니다. 몸뚱이는 저쪽에, 머리는 여기다가. 그리고 이제 그림을 하나 좀 보십시다. 그 26명의 십자가가, 이들이 매달려 죽을 십자가가 언덕에 쭉 설치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이들을 처형하기 위해서 언덕 밑으로 끌고 왔는데, 그때 그 처형장에 있던 집행자들의 증언에 의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도착하자마자 순교당할 26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매달릴 십자가를 향해서 뛰더래요. 곧 만날 주님과의 영광의 입맞춤을 위해서. 지금 맨 앞에 두 팔을 벌리고 뛰는 사람 보이죠? 이 가파른 언덕에 어린아이도 하나 있어요. 어린아이도 있었답니다. 내가 매달릴 십자가를 향해서 이들이 뛰는 거예요. 참 예수 믿는다는 게 뭐냐에 대한 실제를 살았던 사람 같아요. 이들은 분명한 소망이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십자가를 향해 기뻐하며 달려가는 순교자들, 제목이 있죠? 이건 제가 책에 있는 그림을 스마트폰으로 찍어서 올렸기 때문에 좀 그림 자체가 흐릿합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제안해.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이 답이 안 나오고 답답할지라도 역사의 경영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 그걸 본 거예요. 망하고 흥하고 이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잘 살고 못 살고 괴롭고 힘들고 이 기준을 훨씬 뛰어넘는 더 근본적인 소망에 눈이 맞춰진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절을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이 노래를 끝낸 다음에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자, 앞을 보실까요? 저는 이제 처음 밝힙니다만은 목사가 안 됐으면 하고 싶은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첫째는 군인이 되고 싶었어요. 그것은 아버지 역량 때문일 겁니다. 아버님이 직업 군인이셨습니다. 아버지와의 기억도 추억도 짧고 흐릿하지만 늘 그 푸른 군복을 입고 계시던 그 아버지의 잔상이 어린 시절부터 남아있어서 항상 그 군인을 동경하며 청소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시다시피 제 신체적 조건이 군인 할 수 있는 조건이 아닙니다. 아주 눈도 나쁘고. 그래서 그건 일찍이 포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 꿈이 국어 선생을 하고 싶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국어는 공부를 안 해도 90점 아래로 내려간 얘가 제 기억으로는 없어요. 그랬더니 일부 때 어느 성도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건 뭔 뜻인지 모르겠어요. 아니, 거기다가 아멘을 해요. 근데 그 길도 뭐 파란만장한 고등학교 시절을 지내면서 물거품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 하고 싶었던 게 음악에 소질이 있었다면 전 지휘를 하고 싶었어요. 지휘. 이 음악 지휘하는 게 참 멋있어요. 그죠? 예. 지휘가 멋있다고. 평생 하세요. 예. 아, 테너든 소프라노든 알토든 참 뭐 지휘자의 이 컨닥 이 지휘봉에 참 맞추지 않습니까? 악기도. 근데 오늘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 노래는 지휘하는 사람을 위하여 내 수금에 맞춘 것이니라. 내 수금을 누구에게 맞춰요?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지휘하는 자를 위하여 맞췄다 그랬어요. 그 지휘하는 자가 누굽니까? 역사를 경영하시고 운영하시고 통치하시는 분이 도대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우리의 인생은 내가 잘 살고 못 살고 2차적인 문제예요. 내가 편하고 괴롭고 2차적인 문제예요. 모든 하나님의 경영에 우리의 그 지휘봉 끝에 시선이 맞춰져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이에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이 희망의 노래가 또 한 주 속에 여러분의 자질구레한 구체적인 일상 속에 힘있게 퍼져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제목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요즘은 하루를 사는 게 엄청난 것 같아요. 하루가 엄청나요. 수많은 위험들, 흉한 소식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 불확실함, 걸어보지 않은 미지의 시간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어찌 되든 거기에 연연하는 인생이 아니라 역사를 넘어 온 우주 만물의 경영자가 되시고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에 우리 인생의 근거를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고백처럼 그분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며 흔들릴 수 없는 우리의 근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기에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습니다. 이 시간 한번 주여 부른 다음에 손을 내어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